오늘 이 시간에 답이 없는 것이 답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먼저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성경에는 성경을 관통하는 몇 가지 주제 또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따라서 에스라서를 벌써 9장까지 살펴보았는데 이 9장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발견하신 혹시 이야기들이 있으신가요? 또는 발견한 좀 익숙한 패턴들이 있으십니까? 네, 혹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출애굽의 패턴을 발견을 하셨나요? 네, 에스라서는 출애굽의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하고 유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의 백성들을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를 살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그 성막에서 임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에스라서에도 똑같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 무엇을 짓게 하십니까? 무너진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우리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은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바벨론 뒤에 일어난 바사 제국의 왕들이 우리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은 1차 기환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1차로 귀환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1장 5절 말씀.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뭐 나이가 많다거나 또는 뭐 유력하다거나 재산이 많다거나 이스라엘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1차로 귀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무엇을 위해서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1차 귀환을 하였고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요, 이들이 성전을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새로 재건될 공동체의 종교적인 순수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들이 가문, 족보를 확인했어요. 2장 5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면 26절을 보면 계보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확인이 되지 않으면, 족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 건축에 주변 사람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죠. 에스라 4장을 보면 이미 1차 귀환자들보다 먼저 그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도 같이 성전 짓자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귀환자들이, 야, 너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구분을 지어버립니다. 세 번째로 유월절을 지킬 때 정결의식을 통하여서 외부 사람들과의 그 경계를 선명하게 긋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6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어떤 사람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나요? 그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만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어요. 1차 기환자들이 성전을 짓는 것과 동시에 성별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바대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죠.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합니다. 약 5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귀환을 해요. 에스라는 누구였습니까? 학사입니다. 학사는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학사는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고위 관직입니다. 두 번째로 학사는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에스라를 이러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는지 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상상이 가십니까? 성전은 완공되었고 에스라가 귀환한 그 시기까지 약 6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60년. 그러니까 60년은 엄청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성별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그렇게 구별하려고 애썼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통혼, 결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제사장들, 하나님을 앞장서서 섬겼던 레위인들, 또 방백들, 지도자들 할 것 없이 이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무너지니까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6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가 이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에스라서 전체를 보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을 주셔서 그동안 새벽기도를 못 나오시다가 오늘 딱 나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묵상을 그동안 쉬시다가 딱 이 본문만 묵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좀 의문이 들 수는 있겠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다면 국제결혼을 반대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죠. 이건 단순히 어떤 이방 사람들과 그 땅 사람들과 국제결혼의 문제를 다루는 본문이 아닙니다. 인종차별도 아니에요.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히 거룩함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경건한 이방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룻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함께 전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도 비슷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섬기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결혼의 핵심은 그러니까 인종의 문제, 뭐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 이것을 지금 본문이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과거에 출애굽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요약하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나는 갑자기 너희를 멸할 거야. 여러분 왜 혼인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과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경고를 극적으로 가장 어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솔로몬 왕 기억나십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남왕국 할 것 없이 모두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들이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북왕국도 남왕국도 갑자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결국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70년간 성전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불과 몇십 년이 지났을 뿐인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또 과거의 반복적인 패턴, 죄의 패턴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따져가며 족보를 따져가며 유월절을 잘 성별하여 지켰지만 이들 가운데 결국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함이 무너지니까 이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심지어 속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뽑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9절로 돌아가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합니다. 9절 말씀에 세 가지 히브리어 단어를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데 노예가 되었다라는 단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 해서 은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버려두다라는 단어, 아잡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살이, 아바드하는 가운데 두셨을지라도 그분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로 말미암아 이들이 결코 버려지지, 아자부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발음이 좀 비슷하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종노릇할 때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지키시고 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라는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글로는 번역이 잘 안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베아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but now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장면이 전환되죠. 9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에스라가 고백했지만 10절 말씀에서 백성들이 계명을 떠났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또 아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버렸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잡하지 않으셨지만 버리시지 않으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고 울타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아잡 버립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한계, 모습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지는 거예요. 에스라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백성들의 죄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또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아들들의 아내로 데려오지 말라 주지 말고 데려오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결혼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백성들은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앞선 신명기에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에스라가 어떻게 고백하죠?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가볍게 벌하시고 이같이 남은 자를 주셨사오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노하셨지만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비해 가볍게 벌하시고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 앞에 죄를 지었으니 한 사람도 주 앞에 서지 못합니다라고 에스라가 고백하죠.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에스라의 기도 속에 담긴 메시지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도저히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더 이상 어떠한 답도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헤세드로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도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에스라는 알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반복되죠. 에스라는 말씀을 알았고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네.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가 남을 것이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 네.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 네.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제가 네, 보겠습니다. 예, 구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가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이 예언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를 1차적으로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아 돌아온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구루터기, 거룩한 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포로로 귀환한 후에도 성전을 세운 후에도 계속해서 이들이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증거죠. 에스라가 도착했을 때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도자들까지 다 통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없다. 사람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런데요,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의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죠.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는 참된 거룩한 씨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인간의 불신앙을 뚫어내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과 그분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를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을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떠셨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삶을 바라보며 또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를 돌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설령 많은 것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 그 언약의 사랑, 그 신실함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으셨지만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담임 목사님 예전에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떨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말씀 앞에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